성경 말씀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오늘은 149, 150문 두 문항을 해설하겠습니다. 149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이 생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날마다 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대위리 문답에서는 그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합니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전도서 7장 20절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쉴 새 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인간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의 오염 아래서 태어납니다. 원죄의 오염 아래서. 이 원죄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고 강팍하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을지라도 이 원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수없이 저지르는 자범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억제될 수는 있지만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화에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주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중심의 사상, 인본주의의 사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표면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인간이 부패한 존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어떤 선도 없고 악에 치우쳤을 뿐이라는 이런 인간 실존에 대한 이 신앙적 성경적 통찰에 대해서 인본주의가 그의 영혼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인본주의에 경도된 그릇된 신앙은 그래서 진리를 통한 교훈과 책망, 의로 교육함, 우리를 바르게 하는 모든 진리의 교정과 견책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한히 사랑받고 격려받아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인간을 여기고 싶어합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길을 찾아가는 스스로 철을 들고 깨닫는 이런 존재다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교육의 방식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뭔 짓거리를 하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절대로 책망하거나 견책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제 인생은 지가 알아서 살게 되어 있다. 이게 인본주의에 깊이 뿌리 내려진 비성경적인 교육의 방식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야 될, 그렇게 대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인간을 우월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관이 아닙니다. 잠언은 잠언 전체에서 수십 차례 반복합니다. 인간은 훈계와 책망이 필요한 존재다. 미련하고 어리석음에서 인간이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을 얻고 훈계와 책망을 듣고 순종하는 길뿐이라고 지혜의 잠언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떤 말씀도 덧붙이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의 결과물이나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의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계속 진리를 통해서 기도와 성례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개별적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개별적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차이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죄의 빈도나 그 죄의 경중이 경건을 치열하게 훈련하면서 성화에 진력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보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모든 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그런 존재는 이 하늘 아래 없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죄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베드로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도 일관성 없는 가식적인 행동으로 바울의 책망을 듣게 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건에 진력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의 크고 작은 수많은 거룩한 체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튀어나오는 말과 돌발적인 행동 그리고 불같이 치솟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계속해서 계명을 범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일 뿐이라고 대유리 문답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감정을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이번 주에는 혹은 하루만이라도 죄를 지어보지 않으려고 정말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해봤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간혹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정말 죄를 안 지어보겠다. 아니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정말 죄를 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래서 죄를 지지 않게 되었느냐 하면 무참하게 패배하고 쓰러지게 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럼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 그럼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뭐 그런 말이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경건에 진력해야 될 숭고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언제나 자기의 영혼에 재갈을 물리고 이 죄성이 튀어나와서 나와 타인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목적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바이지만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무엇을 노력해도 죄인일 따름입니다. 구욕질 나는 추악한 악인일 뿐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사셨던 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 교만한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미워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혐오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다물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속성들의 재갈을 물리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50문.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범죄가 그 자체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악한 것이냐? 동등하게 악한 것이냐? 이것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악하지 않고, 자, 대교리는 동등하게 악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더 악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더 악화되어 다른 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흉악합니다. 죄의 경중이 있다라고 대교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일하게 가증한 것이냐. 여러분 일반 사법체계에서도 가중범죄, 가중처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고의성의 여부, 재범의 여부 이런 등등의 기준을 가지고 죄의 경중을 따진단 말입니다. 에스겔 8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가증한 일, 큰 가증한 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더 가증스러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범죄가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죄는 더 가증한 죄가 있다. 다른 죄들보다 훨씬 더 가증한 그 벌이 더 엄중한 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자, 지나가는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라고 하셨죠. 그럼 그보다 더 큰 죄는 뭐예요?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만도 분명히 성경의 죄라고 했지만 죄의 경중을 따졌을 때는 잠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아 주여 제가 이렇게 또 음란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 실제로 음란한 죄를 저지르는 것과는 둘 다 죄긴 죄인데 죄의 경중을 따지면 실제로 간음을 저지른 게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만 먹어도 살인하는 죄이지만 실제로 살인을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되면 이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만 죄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저주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이미 버려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다른 죄도 죄죠. 동성애는 하나님이 더 아예 유기된 자의 그 표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동성애라고 할 만큼 아주 심히 저주스러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를 인간이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뒤바꿔버린 죄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죄와 동일시할 수 없는 죄예요.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도 오계명을 어기는 죄이지만 그 윗사람에 대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욕을 퍼붓게 되면 그리고 그 권위에 도전하고 불복종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는 그 죄의 본질적인 차원과 그리고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덧붙여지는 요인들로 인해서 다른 죄악보다 훨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고 흉악하고 포악하고 사악한 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보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즉 현저하게 그리고 완고하게 그리고 강팍하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악한 것이나 그 죄의 질에 따라서 죄의 경중은 달라지는 것이 죄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 게으름과 나태함이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질보다 더 무거운 죄는 아니라는 거죠. 도둑질도 분명히 큰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죄보다 큰 죄는 아닌 거죠. 살인하는 죄는 분명히 큰 죄입니다. 그러나 배도해서 이단에 빠지는 죄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치명적인 죄, 경미한 죄로 죄를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자, 치명적인 죄는 영원한 사망과 영혼의 정죄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이고 경미한 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죄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소한 위반이 경미한 죄다.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그릇된 죄에 대한 해석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죄일 따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 여기서 죄란 모든 종류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어도 되는, 이 정도는 지어도 괜찮은 사소한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죄일 따름입니다. 다만 그 죄가 더 가중한, 더 심각하고 더 파괴적이고 더 죄의 영향이 무거운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란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사망에, 지옥의 형벌에 이르게 되는 죄를 가리킵니다. 배도나 불신이나 이단에 속하는 죄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의 경우는 성경은 이들을 남처럼 여기고 버려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죄는 짓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그 거듭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자녀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사함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아웃돼버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 죄는 중생하지 않은 자가 속한 죄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주의를 계속 지키지 않아요. 성경을 1년 내내 전혀 보지 않아요. 절대 기도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거듭난 신자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신앙을 정의하기에, 사실 저는 정의하고 싶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그냥 명목상의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란 위에 언급한 이 죄 밖에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으로 인해서 혹은 무지로 인해서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지체들을 위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뭘 하라고요?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 지체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계속 범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과 은혜의 자리에서 현저하게 멀어질 것이고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한 이런 은혜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 아니라 싸늘히 식어버린 가운데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로 전락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여 넘어져 있거나 뒤로 물러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지식을 배우고 교회의 바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라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폭넓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더 열심히 쫓지 않으면서 여러분 누구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겠어요? 내 자신이 삶으로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온전한 지체됨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 보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더 오래 믿으신 분이라면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보여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더 자기를 희생시키고 신앙의 모든 면에 있어서 솔선수범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직분이 특권이고 명예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교만한 죄입니다. 직분은 섬기는 자리고요.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해야 되는 자리가 직분입니다.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남다른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더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라 그랬습니다. 더 많이 받은 자,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반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은 분들이에요. 진리를, 정교한 교리를 배워오셨고 그것을 깨달아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넓은 길로 간다. 예? 주위를 마음대로 범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과 계명들을 우습게 여기고 여전히 세상에서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의 죄를 더 중하게 여기실까요? 경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은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더 바른 진리와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신다는 이유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아아이들의 할례를 다 행해놓고 자기 아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지 않. 다른 사람 같으면 아유 하나님 깜빡 잊어버렸네. 제가 제 아들을 그만 급해서 제가 다른 사람 같으면 용인될 수 있는 죄였겠지만 그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긴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은 다 할례를 시키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고 자기 아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죄를 짓는 거하고 여기 채윤이가 죄를 짓는 거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30년 믿은 분이 주의를 어기는 거하고 교회 나온 지 3개월 된 사람이 주의를 어기는 거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지 않습니다. 모든 개혁신앙의 교리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의 은혜와 감동을 받으신 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하고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현세 기복주의에 취해서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하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는 더 중하게 여기시고 더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왜?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기도하시고 다짐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1년이었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시고 또 성찬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